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카프카 전집 6 프란츠 카프카 지음 성우 임지연 읽음 1911년 10월 12일 어제 막순의 집에서 파리에서 쓴 일기에 적었다. 리터갓에 반쯤 어둠이 깔렸을 때 가을 의상을 입은 뚱뚱하고 마음씨 따스한 레베르거. 우리는 단지 여름 블라우스와 푸른색의 얇은 여름 재킷을 입은 그녀만을 알고 있었다. 그 재킷 안에서 소녀는 벌거벗은 것보다도 결국 더 짜증나게 만든다. 그녀는 아주 티가 없지는 않은 외모를 가진 소녀다. 사람들은 창백한 얼굴에서 우선 그녀의 정말 강해 보이는 코를 보았다. 붉어지기 전에 사람들이 그 뺨을 오랫동안 누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뺨과 윗입술에 많이 난 갈색의 거친 솜털에 코와 뺨 사이로 날리는 철도의 먼지를 블라우스단의 희미한 흰색을 보았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존경심에 가득 차 그녀를 따라간다. 페르디난트 거리의 앞쪽 건물들 사이 통로 입구에서 면도를 하지 않은 데다가 그 밖에도 초라한 모습, 검정색 코트를 입고 하얀 얼굴에 번쩍거리는 안경을 쓴 막스는 아주 무척 멋졌다. 때문에 작별을 해야만 했었을 때 나는 그녀에 대한 호감이 주는 몇 가지 작은 자극들을 나중에 느꼈다. 그리고 내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았을 때 그녀가 따스하게 옷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항상 말해야만 했었다. 1911년 10월 13일 내 상사의 대머리에 팽팽한 피부가 이마에 섬세한 주름살로 이어지는 단순한 변화 자연을 명백하게 아주 쉽게 모방할 수 있는 약점들 지폐가 그렇게 만들어지면 안 되었을 것이다. 나는 레베르거의 묘사를 성공적이라고 간주하지 않는다. 그녀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정말 더 나았을 것임이 틀림없다. 아니면 내가 그저께 레베르거에게서 받은 인상이라는 것은 그의 묘사가 이 인상에 부합했든지 아니면 능가했을 정도로 그렇게 불충분했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내가 어제 저녁 집으로 갈 때 순간적으로 이 묘사가 떠올랐는데 원래 가졌던 인상을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대체했기 때문이다. 나는 어제야 비로소 레베르거를 보았다고 생각했다. 더욱이 막수없이 보았다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바로 나는 그녀를 여기에 묘사했던 그대로 막스에게 이야기해줄 준비를 했다. 어제 저녁, 슈첸섬에서 나는 동료들을 찾지 못한 채 곧장 떠났다. 나는 눌린 부드러운 모자를 손에 들고 재킷을 걸친 것 때문에 상당한 이목을 끌었다. 왜냐하면 밖은 추웠지만 여기는 맥주 마시는 사람들, 담배 피우는 사람들, 그리고 군대 오케스트라의 취재자들의 숨 때문에 뜨거웠기 때문이다. 이 오케스트라는 수준이 썩 높은 편은 아니었고 그럴 수도 없었을 것이다. 홀은 상당히 낮았고 홀의 한 끝은 옆벽까지 꽉 찼다. 이 연주자들 무리는 이 홀의 끝에 끼워 넣어진 것처럼 밀려 있었다. 미워진다는 인상은 홀에서 약간 사라졌다. 왜냐하면 오케스트라 가까이는 상당히 비어 있었고 홀은 중간부터서야 채워졌기 때문이다.
KBS 오디오북
카프카 박사의 수다스러움. 프란츠 요제프역 뒤에서 두 시간을 그와 함께 거닐었는데 그만 가보라고 때때로 부탁했다. 초조함으로 두 손을 꼬고 가능한 만큼만 귀를 기울였다. 직업에서 좋은 성과를 올린 한 사람이 직업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판단 능력을 잃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의식하게 된다. 또 어떤 이야기에서나 연관성이 나타나고 그것도 더 많이 나타난다. 그는 모두를 조망하고 있다. 그가 그들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는 서둘러서 그리고 나를 배려해서 많은 것을 침묵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나는 질문들을 하면서 그에게서 몇 가지를 망쳐놓았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그가 다른 것을 부추겼다. 이를 통해 그는 내 사고 속에서도 꽤 많은 것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라는 인물은 대부분의 이야기에서 아름다운 역을 맡고 있다. 그는 자신에게 침묵한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는 것으로 보이게 그 역할을 단지 암시만 했을 뿐이다. 이제 그는 이미 불평까지 할 정도로 나의 감탄에 확신을 갖는다. 왜냐하면 그는 불행할 때조차, 탄식할 때조차, 좌절할 때조차 감탄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 역시 능력 있는 사람들이고 이야기할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다. 네 명의 직원과 두 명의 상사가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소송이 계류 중에 있었다. 그가 혼자서 이 변호사 사무실에 맞서 있었던 이 소송은 이 여섯 명의 법조인에게 수주 동안 그날의 주요 화제였다. 그들에게 최고로 훌륭한 연설자인 날카로운 법조인이 그의 상대였다. 이는 대법원이 조치를 내리는 것으로 대법원의 판결은 명백하게 잘못이었고 서로 모순된다는 것이었다. 내가 작별하는 어조로 이 법원의 변호의 단서를 말하자 이제 그는 이 법원이 변호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들을 댄다. 사람들은 다시 골목길을 오르락내리락 해야만 하고 나는 곧장 이 법원의 나쁜 점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한다. 이에 대해 그는 무엇 때문에 법원이 그래야만 하는지를 설명한다. 법원은 일이 과도하게 넘친다. 무엇 때문에 그리고 어째서 그런 거야? 나는 가야만 한다. 하지만 이제 카사치온스 법원이 더 좋아지고 행정법원은 훨씬 더 좋아진단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리고 어째서 마침내 내가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자 이제야 그는 내 용건으로 나를 붙들려고 한다. 나는 이 때문에 그를 찾아왔고 공장 설립 때문에 우리는 벌써 오래전부터 이를 상의해왔다. 그는 나를 이런 식으로 붙들어 자기 이야기로 다시 끌어들일 수 있기를 무의식적으로 바라고 있다. 이제 내가 뭔가를 말한다. 하지만 말하면서 작별하려고 분명히 내 손을 건네고 그렇게 자유로워질 것이다. 더군다나 그는 이야기를 아주 잘한다. 기름이 흐르고 검고 한때 건강하고 중키에 지속적인 담배 연기 때문에 흥분한 유대인에게서 자주 발견되듯이 그의 이야기에는 답변서의 상세한 장황함과 생생한 입담이 잘 혼합되어 있다. 법정 용어들이 말에 힘을 불어넣는다. 법조항들이 언급되고 큰 숫자의 그 조항들은 아득한 곳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인다. 이야기들마다 처음부터 전개된다. 찬반의 토론이 있고 개인적인 언급을 통해 단호히 찬반의 입장이 흔들린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었을 사소한 것이 우선 언급되고 그리고 나서 사소하게 불리고 옆으로 밀려난다. 어떤 남자란 그의 이름이 무엇이든지 사소한 일이다. 이야기가 곁에서 현실화되는 동안 경청하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관계를 맡게 되고 질문을 받는다. 때때로 경청하는 사람은 임시방편으로 어떤 관계를 성립시키려고 전혀 관심조차 가질 수 없는 이야기에서 쓸데없이 질문을 받게 된다. 이 끼어든 지적들은 당장이 아니라 속상했을 텐데 쿠빈 이야기로는 금방이기는 하지만 이야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야 비로소 올바른 위치에 놓여진다. 이것은 객관적인 압으로서 경청하는 사람을 이야기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말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그 경청하는 사람에게 여기에서 경청하는 사람으로 존재한다는 아주 특별한 권리를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디오북
1911년 10월 14일 어제 저녁 사보이에서 A. 골드파덴의 작품 술라미트 원래 오페라인데 하지만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 모든 연극은 오페레타라고 불린다. 이런 사소한 것도 내게는 고집스럽고 경솔하고 잘못된 이유에서 부분적으로는 우연한 방향에서 유럽 예술의 맥을 끊는 예술적 추구를 의미한다고 보인다. 이야기는 이렇다. 주인공은 사막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갈증의 고통 때문에 빗물통으로 뛰어든 처녀를 구한다. 위대하고 강한 신이여, 당신께 빕니다. 그들은 우물과 사막의 빨간 눈의 고양이에게 호소하며 서로에게 신의, 사막에서 찾은 나의 애인, 나의 사랑, 나의 보석을 맹세한다. 취시크 부인이 분한 술라미트 처녀는 피페가 분한 압솔론의 야성적인 하인 신기탕에 의해 그녀의 아버지 취시크가 분한 모노아흐가 있는 베들레헴으로 돌려보내지고 그동안에 클루크가 분한 압솔론은 예루살렘을 향해 여전히 여행을 하고 있다. 하지만 거기에서 아비가일이라는 예루살렘의 부자 처녀한테 사랑에 빠져 클루크가 분한 압솔론은 술라미트를 잊고 결혼해버린다. 술라미트는 베들레헴의 집에서 연인을 기다린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베슐림, 즉 자신들의 평화를 찾는다. 그가, 그 훌륭한 사람이 나를 배신하려고 하다니. 그녀는 절망감이 폭발하면서 모든 것을 알겠다는 확신을 얻고 결혼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기다릴 수 있기 위해서 스스로 미친 척하기로 결정한다. 나의 의지는 무쇠로 된 것이고 내 마음을 요새로 만들 것이다. 지금 그녀는 아직도 수년간 연기를 했던 광기 속에서 비극적으로 그리고 모두가 강요한 허락 속에 연인에 대한 추억을 즐기고 있다. 왜냐하면 그녀의 광기는 오로지 사막, 우물, 고양이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의 광기로 세 명의 구혼자를 곧장 쫓아낸다. 단지 추첨 행사를 통해서만 마노와 흔은 그들과 평화롭게 빠져나올 수 있었다. 우리 희가 분한 요에프 게도니는 제가 가장 강력한 유대인 영웅입니다. 라고 말한다. 대농장 소유주인 알피페스가 분한 아비다노프 그리고 모두를 능가한다고 느끼는 배가 나온 사제 레비가 분한 나탄은 제게 주십시오. 그녀를 죽도록 갈망합니다. 라고 말한다. 압솔론은 불행을 겪었다. 그의 아이는 사막의 고양이에게 물려 죽었고 두 번째 아이는 우물에 빠진다. 그는 자신의 죄를 기억해내고 아비게일에게 모든 것을 고백한다. 네 울음을 진정시켜라. 네 말로 내 마음을 찢는 일을 중지해라. 유감스럽게도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은 하나다. 몇 가지 생각하는 범주가 두 사람에게 형성되고 지나쳐간다. 압솔론은 술라미트에게 되돌아가야만 하고 아비가일을 떠나야만 할까? 술라미트 역시 라흐문에, 즉 자비를 얻을만 하다. 마침내 아비가일이 압솔론을 떠난다. 베들레헴에서 마노아 흔은 딸의 운명을 슬피 여겨 탄식한다. 아, 괴롭다. 나의 옛 시절이여. 압솔론은 목소리로 그녀를 치료한다. 아버님, 당신에게 나머지를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은 거기 예루살렘의 포도정원 아래로 주저앉고 압솔론은 정당함을 밝힘으로써 자신의 영웅적 정신만을 갖는다.